우리 아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더 순종하는 마음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재물보다 명예를, 금보다 은총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비트코인이 참 뜨거운 화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연일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가운데에는 요즘 좀 이렇게 많이 행복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반면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이 가상화폐 시장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뭐 여기에 투자를 하십시오, 투자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세태를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목적이 점차 바뀌어가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단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벌고 심지어는 이 수익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물질이 있고 재정이 있고 돈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벌면은 그걸로 또 어떻게 투자해서 더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부를 더 증식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점점 수단과 목적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고 해요. 처음에는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오로지 더 많이 벌기 위해서만 이 투자에 매달린다, 이런 고백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떤 자산을 추구하는 것이 단순히 부를 쌓는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좌우하고 있지는 않은가? 부의 증식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22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돈, 물질, 재물이라고 하면 왠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고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원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면은 좀 뭔가 창피해서 아닌 척 해야 할 것 같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4절 말씀 잠깐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재물이래요, 재물. 하나님은 재물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재물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보다, 많은 재물보다. 그러니까 재물은 좋은 것이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명예요,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명예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쉐미라고 해서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 이 시대에는 이름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바뀌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또 그의 아내 사라. 원래 이름 무엇이었습니까? 예, 사례에서 사라로 바뀌죠.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그러면 야곱의 이름도 어떻게 변했습니까? 야곱에서 예,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의 존재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바뀌면서 그들의 존재가 새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름이 바뀐 것은 그냥 내 이름을 그냥 개명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뭔가 그의 존재가,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하라는 뜻은 무엇이냐? 무슨 뜻이냐?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단어는 헨이라고 해서 호의, 또 호감, 이런 뜻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호의가 무엇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총이란 다른 이로부터 좋은 평가와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을 지금 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어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빈부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1절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1절의 말씀은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2절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빈부의 문제는 세상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고 또 이 세상에 부자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존재를 모두 인정해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 또 교훈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2절은 이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대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당신의 사랑하는 그리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에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소유권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누군가가 가난하다고 해서 또 누군가가 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고 또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뜻이 이 안에 기본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 그 사람의 옷차림, 또 차는 무엇을 타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학교는 어디를 나왔는지, 또 소유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수능이 마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자녀들도 점수에 따라서 성적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비록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엉망이 되어버렸지만 그 엉망이 된 부분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덮어주셨어요. 그것은 부자건 가난한 자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외모가 특출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릴 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이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아주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듯이 그렇게 따뜻하고 존귀하게 대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사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에는 바로 이 세상에 빈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체 왜 이 빈부의 문제를 허용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빈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의 소유를 공평하게 나누죠. 그래서 모두가 1도 다름없이 똑같이 그런 평등한 세상, 똑같이 소유하여서 갈등과 분쟁의 원인 자체를 말소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소위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평준에 이르도록.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의 부족함과 결핍 혹은 그것을 야기하는 원인들을 존재하도록 허용하셨냐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생김새도 다 다르고 또 우리의 능력치도 다 다르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만약에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두의 소유를 공평하게 분배하자, 그래서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한다면 뭔가 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죠. 그렇지만 구조적으로 이 사유재산이라는 원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이미 우리는 북한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은요, 차가운 이성과 두뇌를 가지고서 뭔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아까 전에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평준에 이르도록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빈부를 허용하셨는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은 오직 한 가지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주셨다면 사람들은 서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섬김이 없다면 그 가운데에는 사랑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사랑이라는 질서를 따라서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창조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불렀던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래는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 중에 하나를 하와에게 나눠줌으로써 부를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충분한 갈빗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 하나를 하와를 위해서 내어주었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갈빗대를 내어줌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었어요? 배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때때로 빈부, 부족, 결핍이라고 하는 것들을 허용하심으로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경험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러니까 물질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그래서 부족함이 있던 곳에는 부족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아담이 그러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세 분이 함께 계시면서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셨는지,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로 존재하실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사랑이 하나님도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우리만 경험할 수가 없어서 이 좋은 것을 함께 누리고 싶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사랑을 누리면서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목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셨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곡식을 추수할 때에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고 놔두어라. 왜 그렇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세워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요, 참 신기했어요. 이것이 사실 그 시대의 다른 공동체들과 확연하게 구분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남자, 여자, 그리고 부자와 노예들,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거기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주님의 영이 임한 그 공동체에서만큼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빈부의 문제가 있음에도 그것을 허용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는 빈부의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빈부의 문제가 없는 것은 여러분 궁극적으로 빈부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물과 같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원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도 아래로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그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반대로 될 때,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아 착취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언서를 보시면 이러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2장에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이고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자족하는 사랑은요,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내가 받은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게로 반드시 흘러가야만 하는 사랑이에요. 돌려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눔과 배려와 베품 그런 것들은 없고 그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사실 참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낀다면 그 사랑이 주변에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일선상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2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베푸는 자를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고 또 그 사랑에 만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또 이 사회와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1절 말씀에 많은 재물보다 어떤 이름으로 불려질지 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금보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얻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덤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같은 것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 이끄는 자와 따라가는 자 모두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 안에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그리고 최근에 이 뜨거워지는 투자의 열기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귀한 가치를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성도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얻어진 것들을 가지고 감사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까가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또 더 어떻게 우리 가정의 불을 이렇게 충만하게 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제 2주 뒤면 성탄의 계절이 찾아옵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흘러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서 꽃을 피우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빗대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는 넉넉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여유 있는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갈빗대가 나누어진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져서 하와라고 하는 생명의 역사, 그로 인하여서 결핍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을 가득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요. 설령 가진 것이 많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충분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이 작은 물고기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린다면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실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은과 금보다 은총을 선택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우리의 삶이 재물을 쌓는 것에 매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언가 채워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보냈듯이 우리도 받은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